왜 박수 중에 그런 박수도 있잖아요. 그 잘할 때까지 박수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첫 발을 잘 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같이 저희가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전체를 다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그 표현에 보니까 3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 불순종의 그 정당한 보응,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그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제목을 그 지옥과 불못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물을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나요? 여기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얼마나 정말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줘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살 뭐 6살 정도까지도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줘 보면, 특별히 이제 세배할 때 어른들이 돈을 줘 보면,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주든 10,000원짜리를 주든 아이들은 그걸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1,000원짜리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무슨 수표 같은 거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수표를 줄 일도 없지만, 하얀색의 별, 그냥 별 그림이 없는 수표하고 1,000원짜리를 주면 아이들이 대부분 뭘 받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받습니다. 1,000원짜리가 좀더 그림이 예뻐 보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좋은 걸 줘봐야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이조백자나 고려청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뭐 가보로 이렇게 물려줬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집안에서 그냥 대대로 부모님이 그냥 물려주셨으니까 그냥 좀 귀한 거려니 하고 이렇게 진열장에 이렇게 놨다가 그것이 정말 실제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의 그 진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그냥 집에 있는 하나의 그냥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오늘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이런 비올라, 첼로 이런 그 악기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게 있죠. 뭐 아마티 이런 것도 있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악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이 간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이 이 음악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별게 없어가지고 그 악기를 훔쳐다가 그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작물로 팔아넘길 때뭐한 30만 원 받고 팔아넘길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악기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가를 모르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복음 같은 걸 들려주셔서 그래서 괜히 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서 또 교회 올때또 그냥 옵니까? 또 헌금도 들고 와서 또 내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이걸 괜히 나를 이렇게 고생스러운 올무에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사실 뭐 저의 짧은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정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투수 아시잖아요. 구원투수. 그렇죠? 야구 경기를 하다가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투수가 난조에 빠지면 그러면은 이 투수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투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국, 이 어려운 상황을 여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그 위태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그럼 어떤 위태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느냐 할 때,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위태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태한 상황이라는 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위태한 상황이 사망이에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현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가?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위태로운 상황이 바로 죄와 진노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능과 또이 악한 현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할때 죄로부터 특별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는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출세하는 문제도 아니고, 오락을 즐기는 문제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문제도 아니고, 직장을 잘 잡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를 잘 낳는 문제도 아니고, 건강한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원이지요.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의 이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 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를 조금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상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이온 우주는 뭘 위해 만드신 거냐면, 지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지구가 없다면, 이 땅이 없다면, 지구가 없다면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같이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다 만드시고 인간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넷째 날에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 표현을 보면은, 또 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별 하찮은 거 그냥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시각에서 볼 때는 온 우주에 이 가득 차 있는 이 별들에 비해서 이 은하계는 정말 작은 시골 동네만 하고, 그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는 더 작고,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더 작고,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은 정말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실 때에는 이온 우주는 그냥 별들도 만드시고 하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날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엄마와 아빠가 참 정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방을 이렇게 예쁘게 도배도 하고, 또이 요람도 갖다 놓고, 또 입혀야 할 배냇 쪼고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춰놓고, 딸랑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장난감까지 심지어 아직 가지고 놀지 못할, 한참 커야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도 다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최재건 형제님이 그런 출산 준비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출산을 위한 출산 용품을 그냥 쫙 준비를 해놓으시고 아담을 이제 만드시게 된 거죠.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은 왕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왕이에요, 왕. 통치자예요. 그런데 왜이 아담이 통치자가 될수 있냐 하면,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이 인간보다 훨씬 그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그 덮는 그룹으로 창조됐던 이제 나중에 사탄이 되는 그 그룹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정말 완전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완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에 있어서도 그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왕궁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 상속을 시켜줍니까? 자기에게 충실했던 정말 싸움 잘하는 장군에게 그걸 그 왕국을 물려줍니까? 아니면 자기 피를 물려받은 자기 형상대로 태어나는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 중에 우리 인간보다 수려하게 생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 뛰어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 왕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면 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엄청난 이온 우주에 대한 그 통치권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면서 아담과 이브, 인간에게만 고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여자에게 또이 해산의 그 고통을 더하셨고,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렇게 주셨지만, 인간에게만 그러한 고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온 우주 만물이 다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체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만 통치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전체 창조물이 다 같이 신음하며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의 결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인 인간들과 일개 피조물인 마귀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글들, 참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시면 얼마나 참람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잡혀 죽을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이 우리 복음에 대한 그 모욕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참람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그분께서 그분이 그 손을 탁 놓으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전체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의 구조 자체가 그냥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일개 피조물들에게 뺨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지어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고통. 사망의 고통,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마치 전갈에게 쏘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하나님이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과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창세 전부터 누리던 그 완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열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A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이 아버지라 불리시는 것이고 여호와라 불리시는 것이고 비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이 말씀이라고 불리시고 또 길이라고도 불리시고 진리라고도 불리시고 생명이라고도 불리시고 그 여러 가지로 불리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또 씨 하나님이 성령이라 불리시고 또 위로자라 불리시고 이렇게 불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럼 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비에 속해 있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누리던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전서부터 영원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끈을, 완벽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완전한 순도 100%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잠깐 끊어졌냐? 십자가에서 잠깐 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잠깐 끊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얹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냥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저주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 100% 순도 100%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시고 털끝만큼의 더러운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성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그 죄의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그 형벌에 대한 걸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가 급속하게 불어났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류를 이렇게 번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죄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근친간의 그러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번성을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말 엄청나게 불어난 그 시점에서 그런데 점점 불어나면서 그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그 방식들 한 천여 년 지나면서 천 몇백 년 이렇게 지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정말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 여덟 식구, 노아를 포함한 여덟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들을 쓸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그 형벌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 그 인간이 수백만 명, 수억 명에 달한다 할지라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히 사악한 족속들일 텐데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보이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도시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기 보니까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대 전쟁에 있어서도 무슨 전쟁의 그러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어린 아이나 이러한 이제 약한 사람들,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전쟁 포로들은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원칙상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불문하고 그냥 진멸을 해라. 칼로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린아이들도 있고 참 노약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모두를 그냥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이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도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한 짐승까지를 싹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자 할 때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거벗고 뛰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가면서 구출해 내오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도가 지나치는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가나안 민족처럼 진멸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이스라엘 거기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리더십에 거역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그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 집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향로를 취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전해 오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자기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산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은 지옥이 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산 채로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산 채로 그 지옥으로 그냥 직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향을 드린 그 250명을 소멸시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열두 정탐꾼이 정탐꾼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과 또 심지어 이 끔찍한 죽음으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이것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정작 이것의 실체가 뭐냐면 이것은 지옥과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대한 그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형벌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옥이 최종 장소는 아닙니다. 지옥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옥과 불못이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집행 장소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사랑의 하나님이 뭐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심히 정결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서부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하나님 복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죄진자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는 보복하며 경로하는 분이시니 주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수,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과로서 이 가하시는 이 복수의 최종 종착점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주학 형제님께서 저쪽에 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그쪽 문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제가 지금 전후 문맥을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지옥과 관련된 표현을 좀 보시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존하는 불, 이 지옥불이 이게 원래 인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인, 사실 영들이죠.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들이죠. 그 영들인 그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 이게 지금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던 이 지옥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갈 필요가 원래 없습니다. 인간이 거기를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유독 인간에게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같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지옥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지옥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한하시죠? 하나님이 무한히 징벌하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어요. 이 지옥은 양적으로 무한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영존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존하는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시간상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질적으로도 무한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로 절여진다. 우리가 소금에 뭐 배추를 넣건 뭐 생선을 넣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소금기가 이렇게 배어들면서 절여지지요. 불못은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가득 차 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가득 차 있는 호수이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불에 의해서 절여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 중에서 제가 순위가 기억나진 않지만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위에 상위 랭킹에 있는 것이 화상에 의한 고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불못입니다. 그곳은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보니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곳은 마치 용광로처럼 그렇게 불타는 곳이고, 뜨거운 불로 타는 곳이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성경이 지금 지옥에 대해서, 불못에 대해서 묘사하고, 저도 지금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인간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했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렇게 묘사된 것보다 백만 배쯤은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곳이 어떤 곳이고, 뭐 황금과 뭐 무슨 보석들과 뭐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지만, 제가 믿기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최소한 100만 배는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가는 곳입니다. 이 지옥이 이것이 죄의 결과로 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와서 그냥 찬송 몇곡 부르고 그냥 교회에서 소풍 갈때 소풍 따라가고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운동 따라다니고, 단순히 지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가 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의지할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내 심신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의 표현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 이게 어둠의 권능이에요. 이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더 합당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그렇게 그곳에서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불로 절여지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이 노아가 마치 그이 함이 자기 아들 함이 그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하실 때그 가나안이 어떻게 나중에 행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이 정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비록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당하신 거예요. 왜? 태어나 보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 태어나서 살아보니 죄인인 거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는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 내리신 그 저주가 합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지옥 불이 식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수증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먼지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들이 이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랄 때,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어찌하든지 그들도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참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가라지들을 싹 추려서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은 면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단지 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그한 가지만 딱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형벌에서 면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정말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큰 구원, so great, so great salvation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엄청난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